더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5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직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죄의 상태에 빠져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죠. 정말 그런 직분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선택에 의해서 그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자세로 임해왔었는지를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란 첫째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왔던 거짓 교사들, 이를테면 복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 복음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이 잘못 전해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 상동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빛의 통로가 되고 복음은 전해야 되죠. 단 인생의 동역자로 삼지 말라.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포리조, 선을 긋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선을 긋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과 인생의 동역자가 된다면 오히려 내가 그들에 의해서 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교회 사이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 그을수록 세상은 역으로 교회에 감화받는데 교회가 그 선을 스스로 허물면 허물수록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거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선동을 받고 그들에게 부하내동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교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계속 품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복음 장사꾼들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에 의해서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충동질 당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품어야 될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계속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영접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쫓는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누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더 진리를 쫓는지 압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참 진리의 사랑과 함께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면 나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한 것도 많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너희들의 잘못까지도 지적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추호도 숨기거나 남김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모든 말을 다 했는데 그 말한 목적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권면과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대한 권면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대개의 경우에 정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리낌 없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거리낌 없이 다 말을 했는가? 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난 시간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렸죠.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로 바울은 규정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의 차원을 넘어서 동생동사의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나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릇되이 살아서 네 생명을 허무하게 버려버린다면 내가 죽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4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많이 자랑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고린도에 들렀는데 그 고린도야말로 우상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 아닙니까? 밤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눈을 감고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 저분은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믿으셨어. 그래, 저분은 그때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예배에 참석했어. 저분은 그때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결심하고 말씀대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갔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지 않겠어요? 비록 그들이 거짓 교사의 선동을 받아서 바울을 음해하고 모해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자랑거리를 더 생각하므로 그들을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은 인간의 실수구나. 인간의 착각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의적인 배신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아니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봉하고 고의적으로 알고 확신품으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배신자라는 겁니다. 누구들어?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자.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을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교만한 유대인들이야 밥을 죽여야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자인데 공개적으로 너 배신자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디가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려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동사 두 개 다 가득하다, 넘친다 이 동사 두 개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와 기쁨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외부에 계시는 분에 의해서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5절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연필로 왜냐하면을 써놓으시면 훨씬 더 이 다음에 보실 때 이해하기가 쉽죠.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었는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자, 왜 마게도냐를 갔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까닭이 마게도냐로 간 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죠. 우리 2장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이 구절을 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와 달리 드로아에 머물러서 그분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전체 틀을 여기에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체 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열과 대립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써서 우상 문제, 이혼 문제, 성만찬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기를 사도 바울의 친서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거기에 여러 교인들이 세뇌되어 있었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위 눈물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잠깐 동안 기간 동안 자기가 직접 찾아가죠.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속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눈물로 하소연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너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 결과를 나와 드로아에서 만나서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그래서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를 간 겁니다. 그런데 약속된 때에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지금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육로를 거쳐서 오려면 마게도니아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드로아가 우선순위 1번인가? 내가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디도를 먼저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인가? 디도를 만나는 것을 1번으로 여기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7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자,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가서도 당장 못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기뻐하고 허허 웃기만 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도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심령도 편치 못하고 몸도 편치 못했습니다. 5절 중반절요.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은혜 받죠. 우리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니까.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당장 디도를 못 만나고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란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입니다. 다툼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자들과 영적 싸움이죠. 밖으로는 다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헬라 말로 포보스, 이거는 공포라는 말 뜻도 되는데 어거스틴은 여기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포, 두려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신적인 초조함과 불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갔는데 디도를 못 만나요. 얘가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 교회가 더 악화된 건 아닌가? 이러다가 앞으로 영영 잘못되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 내적으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6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 정신적인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을 때 드디어 사도 바울 앞에 짠 하고 디도가 나타났습니다. 디도를 보는데 디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바울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기쁘지만 단순히 온 것만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거짓 교사들에게 충동질을 당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된 진리의 교사였는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심을 알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내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앞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사람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스승도 때로 자기 불안 속에 빠져요. 그런데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앞을 향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 치밀하게 역사하시듯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초조함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빌딩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모임이 교회이지만 혼자서는 교회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보일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 형제 속에, 저 자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내게 지금 근심거리가 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저 형제에게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또 일어서고, 그래서 피차가 서로가 상대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2006년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참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970년도 12월 1일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한 36년이 지났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1, 2차 쇼크도 있었죠. 70년대 말에 12.6 사태도 있었죠. 뭐 12.12, 5.17부터 해서 IMF 얼마나 경랑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한 36년 이래로 올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발하러 가는 어디를 갔는데요. 그 빌딩 밑에 복도 양쪽에 다 상가인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쪽에 다 상점이었는데 70% 이상이 없어졌어요. 다 텅텅 비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북한 관계 문제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모르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남모르는 근심도 있을 수 있고 남모르게 지금 마음속으로 초조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의 두 눈을 앞으로 뜨고 내 형제의 삶 속에, 믿는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세례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또 지난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받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세례받고 또 자식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이 다 신앙 고백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우리 몇 분들로부터 직접 한번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5구역의 김지은 교우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의 겨울 삭발을 한 채 정처 없이 홀로 길 위에 섰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메마르고 옹졸해진 제 자신감 하애하고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제 자신과 화해할 수 없다면 나머지 제 삶이 너무 강팍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건 제 자신이 세상에 쉬 편입할 수 없도록 거리를 두기 위한 나름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 서서 걸었습니다. 걷다 소배 터미널에서 노인들 사이에 섞여 난로불의 온기를 나누기도, 흙물스럽기까지 한 겨울 염전을 소금 창고에 들어가 날쌈 바람을 피하기도, 우연히 들어간 섬에서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또래 안악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메마른 까옹질함이 녹아내렸고 제가 세상의 일부이며 저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이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은 그때까지 제가 인식한 세상 틀칸 논리가 매우 비좁고 앙칼졌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비좁고 앙칼친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비좁고 앙칼친 자리뿐이 아니라 인식한다는 개념 자체가 수반하는 형상 하나하나를 다시 써내려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형상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 가닿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세상 논리에 따른 사전이 아니라 진정성이 살아있는 삶의 사전을 써내려 가면서 웃고 울며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염없던 제 여행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떠나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고향집은 한결같이 저를 훈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발치에 하선지 두루마리가 채웠습니다. 활자 중독에 있는 저는 하선지를 펼쳐 깨알같이 쓰인 글자를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서툰 불꽃으로 쓴 성경 글귀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신 지 1년이 지나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얼핏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여러 개의 묵직한 두루마리 뭉치를 펼쳐 읽는데 마음이 쌓여왔습니다. 그전까지 제게 성경은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에서 고향에 내려가면 주일날 교회에 따라가 펼쳐지는 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토록 많은 문학서와 인문서를 읽으면서도 어째서 어머니가 늘 끼고 사는 성경을, 이제 아버지가 필사까지 하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해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펼쳐진 성경이 어느새 제게 평안과 자유, 삶의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겸손하게 스스로 거듭나 자신을 바로잡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분의 지체임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리듬을 타듯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열두 사도들이 한 문장씩 드러내어 완결된 사도신경에 따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가까이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는 제 삶의 변화된 일상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소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세상의 대변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과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 있게 정결케 하겠으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성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심판과 재림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 용서의 주체이시고 부활과 영생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생명의 수요자이시고 조력자이시며 은혜의 보호자이신 성령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어릴 때는 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척 버거워 중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세속의 자유를 즐기느라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의로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무르책의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참 생명인 성도 한 분 한 분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임을 믿습니다. 미약한 인간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6구역의 손진희 교우입니다. 중학교와 대학을 기독교에 통해 학교를 다녔지만 성경 시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문이 많아지고 논리에 맞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제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열심히 예쁘게 주님을 믿는 친구랑 열흘간 미국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자 친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매우 집요하게 한국에 들어가면 같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갈 것을 졸랐습니다.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할 테니 같이 몇 달만 예배를 보자고 졸랐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귀찮아져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투성이의 주님을 믿는 친구의 마음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9월 둘째 주일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 가봤고 많은 예배에 참석했었지만 저는 그날 정말로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비로소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꼭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서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옆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저를 잘 인도해 주었고 얼마 전부터는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의심이 이해되어 없어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100%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무디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이외에도 더 자주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좀 더 확실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만 며칠이라도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린 날, 저는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에 집 앞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에 갚아주시고 돌아가신 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은 것이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죄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외롭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성령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바른 속삭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제가 어떤 도구로라도 쓰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금강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강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6구역의 이영미 교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양심과 규범에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삶이 늘 공허했습니다. 삶의 진리에 대해 늘 궁금했지만 그 어떤 인생의 지침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존경하던 분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 계속된 만남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내 삶의 관점은 영원한 가치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르니 하나님은 모든 진리에 대한 이해의 열쇠를 주셨고 불안했던 내 삶은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귀중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쓰임이 다했을 때 나를 그분의 나라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뜻을 깨달아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1구역의 최효윤입니다.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사랑하시며 당신께로 향하시길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당신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당신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도다.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하여 너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하지만 그 죄가 무엇이더냐? 그것은 곧 나를 모르는 것이로다. 나로부터 벗어나 그 바깥에 있는 것이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내가 나의 사랑을 다시 알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오로지 너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너의 죄값을 치른 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만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망하였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너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였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너는 나의 사랑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느니라. 오로지 그 피의 대가로서만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것이 제가 들었고 들음으로 믿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당신의 약속임을 이제는 제가 아나이다. 하지만 주님, 이 깨달음 역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유래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거룩하게 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입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당신에 대한 온전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날, 심판의 그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님, 저는 이것 외에는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센 파도를 이겨내지는 못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사옵나이다. 항상 성령님의 동행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교향곡처럼 펼쳐질 때 그 속에서 짧은 쉼표의 역할이 남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멸망할 수 없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은 로하음의 아빠 노승환입니다. 하음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 맡길 아줌마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기 봐주는 아줌마들에 관련해 들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다가 엄마 아빠가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아줌마가 일을 잘 하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는 아기가 많이 울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당신의 아이처럼 봐줄 아줌마가 있을까 하는 결론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줌마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을 맡기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 맡깁니다. 아기 기저귀는 잘 갈아줄까? 우유는 잘 먹일까? 아기가 운다고 달래지 않고 방치해두지는 않을까?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하음이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귀한 한 아이의 평생을 저희 부부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약하고 어쩌면 믿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희를 믿고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믿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못 믿었던 저를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큰 믿음에 답하여 제 작은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도 귀하다 하신 한 생명을 맡겨주신 그 큰 믿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딸 하음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온 첫날 하나님께 하미를 위해 드린 기도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를 단 한 번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지난 아기를 밖에 데리고 나가기엔 너무도 추운 날씨였습니다. 제 아이와 아내를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만 교회를 갔다 올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기가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만약에 하음이가 교회에 갔다가 감기가 걸리게 되면 그것도 하음이가 거쳐야 하고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그날 하음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감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음이가 세상에 나온 후 첫 한 달을 빼고는 매주 주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음이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산과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산과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음이에게 그 산을 넘고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그 산과 장애물들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평안과 평화를 마음에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우리 아이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키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아이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 그렇게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뿐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제 아내의 고백처럼 우리 하음이가 하나님뿐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섯 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가 써두신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은 존경하는 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얽혀있는 사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 내가 바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너희들이 절망하고 마음속으로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위로가 샘솟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내년 새해를 더욱 믿음 가운데에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끝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남북관계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도 어쩔 수 없는 정신적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과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 마게도니아를 갔지만 디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산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절망 속에서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에 의해 위로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새해를 맞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